크레이그 키너 박사, 사도행전, 강해 5. 기적과 전도. 저작권 2024 크레이그 키너 및 테드 힐더브렌트.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디하여 크레이그 키너입니다. 오브 기적과 전도입니다. 내 처남 중 한 명, 내 오른쪽에 앉은 사람, 사진 앞부분을 보면 카메룬 신학교에서 신약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처남이 있다. 그리고 그와 그 신학교의 학장이자 카메룬 야운데에 있는 큰 교회의 목사이기도 한 두 사람은 저에게 안드레 마마제 목사라는 사람을 소개했고 두 사람 모두 그의 신빙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치유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6살 된 올리브라는 소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소견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의사들은 그녀가 죽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아이를 교회로 데리고 와서 목사님 집으로 데려가서 그 아이를 식탁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님은 막 기도회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녁이었고 아이가 죽은 지 대략 8시간 정도 지난 후였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죽었습니다. 지금은 오후 6시입니다. 그들은 그녀를 테이블 위에 눕혔습니다. 그들은 제발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부목사는 이곳은 영안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병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시체를 꺼내주세요. 그러자 안드레 목사님은 아니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은 나가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조수는 기도회를 시작하기 위해 나가서 올리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 목사님과 부모님, 그리고 올리브가 기도회에 들어와서 부목사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안드레 목사님이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마지막에, 그런데 그분이 5년 후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소녀는 아직 건강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한 후 내 통역사가 나를 돌아보았고 그들은 프랑스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프랑스어를 조금 이해합니다. 내 아내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나는 프랑스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게는 통역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돌아보더니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목사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하지만 또한 저는 제 아내가 출신인 콩고 브라자빌을 방문했고 그녀는 제게 그곳의 많은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에글리스 이벤젤릭 더 캉고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콩고 브라자빌에서 가장 큰 개신교 종파인 콩고의 주요 개신교 종파입니다. 콩고 브라자빌은 상당히 작은 나라입니다. 당시 인구는 약 300만 명이었고 그곳의 가톨릭 신자들은 개신교 신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100만 명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이 모든 사례는 이 교단에서 나온 것인데 그들만이 그러한 간증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내 아내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진은 교단의 회장인 스와미 목사가 자신의 아들을 키우는 이야기를 한 사진이다. 내 아내는 그를 알고 있습니다. 이들 다른 사람들은 가족에 매우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잔느 마비알라, 짐 머비얼러입니다. 그녀는 콩고 복음주의 교회의 집사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목격자 3명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한 명의 증인으로 간주하지만 이들 중 일부에는 이메뉴엘이라는 사람을 포함하여 그곳에 있었던 다른 증인이 있었고 그 중 하나에는 이메뉴엘이라는 이름의 내처남 중 한 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나에게 준 이야기 중 하나는 사산된 아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짐 머비얼러는 콩고 전쟁 중 조산사였습니다. 그녀는 세계보건기구, WHO, 로부터 훈련을 받았으며 이 아이의 출산을 도왔습니다. 아이는 탯줄이 목에 감겨진 채 태어났고 숨을 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회색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죽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방금 나가서 관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잔느마마라고 불리는 다른 두 사람, 그 어머니와 그곳에 있던 또 다른 여성이 함께 뭉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관을 짓고 돌아왔을 때 아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헛수고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에게 천배의 은혜라는 뜻의 밀그레이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 또 다른 예.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족 내에서 훨씬 더 가까운 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파퍼 엘버트 비수이수아이와 그의 아내 줄리엔 비수이수아이의 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내 아내가 있습니다. 수년 전 파퍼 비수이수아이는 콩고 북부의 이톰에서 학교 조사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사무실에서 돌아오다가 죽은 소녀 주위에 군중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소녀에 대해 제가 아주 모호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시간 범위를 제시한 이 소녀는 약 8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다양한 동물을 제물로 바친 다양한 전통 치료사에게 데려갔습니다. 허브는 한 가지이지만 이번에는 그녀를 되살리기 위해 영혼을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입, 코, 눈, 귀에 피를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시신은 엘버트 비수이수아이의 집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퍼 비수이수아이가 말했습니다. 왜 이 시체를 여기로 데려왔나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왜 마지막으로 그녀를 여기로 데려왔습니까? 여러분은 이 모든 영들에게서 돌이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는 그녀를 옆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약 30분 동안 기도한 후 그녀가 살아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글쎄, 이것은 이 마을에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음번에 아이가 죽었을 때 다시 찾으러 왔지만 그 아이는 학교를 떠나 다른 곳에서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아내 줄리엔을 데려와서 그녀에게 기도하러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녀가 그 일을 하고 난 후 그녀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계정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살아나지 못한 어린이나 살아나지 못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이었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몇 년 전의 일이지만 현지에서는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앤토네트 멜람베이의 다음 설명은 다른 설명만큼 극적이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나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이미 들어본 적이 있지만 목격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앤토네트 멜람베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 테레즈는 두 살쯤 되었을 때 뱀에게 물렸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을에는 의료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중 누구도 이러한 기적 이야기가 건강 자원 등을 제공하는 건강 교육의 만병통치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기적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는 여전히 출산 중 사망하는 여성이 훨씬 더 많고 다른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료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도 같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기적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앤토네트 멜람베이는 그녀가 숨을 쉬지 않고 마을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족 친구인 복음 전도자 코코 앵고모 모이스가 인근 마을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를 등에 업고 근처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후 코코 모이스는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이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괜찮아졌고 아이는 뇌 손상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내 나이쯤이야. 그녀는 카메룬에서 석사학위를 마쳤고 현재 콩고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알고 보니 테레즈는 제 아내의 여동생이에요. 앤토네트 멜람베이는 제 아내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코코 모이스 씨와 상담을 했고 그분도 다른 목격자로서 그 이야기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콩고의 다른 계정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캐나다 간호사 사라스피어, 세러스피어, 도의료진이 아기를 포기한 지 20분 만에 기도를 통해 아기가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부양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꺼내기 위해 자궁을 터뜨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살아남았고 아기도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어머니는 의학적 개입을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아기는 기도를 통해 살아났습니다. 글쎄, 우리가 이러한 다른 경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자연의 기적은 확실히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7세기 스리랑카의 이야기처럼 역사 전반에 걸쳐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세기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많은 기록이 있으며 이는 다른 인도네시아 부흥 기간 동안 일어났습니다. 1860년대 인도네시아에서 기적적인 보고가 있었고 20세기 초에 니아스 부흥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지금 나는 1960년대 서티모르의 부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엄청난 보고가 있었습니다. 서양 연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가 듣고 있는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사하러 갔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갔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부흥이 멈춘 후에 갔다. 그런데 부흥이 한창이던 중에 그곳에 가서 눈먼 눈이 열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자신의 명성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페트루스 옥타비아누스, 필러스 악테이비어너스 등의 다른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파푸아 뉴기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어 유로코여가 나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캔디오라는 지도자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역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파푸아 뉴기니에서 기억에 남는 최악의 가뭄때였습니다. 그들이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우물이 거의 말랐습니다. 당연히 이번 가뭄으로 인해 우물 바닥에는 진흙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박했고 팀에도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캔디오는 기도한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들이 일어났을 때 우물가에서 비명을 지르는 한 여인의 말에 그들은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아기에게 줄 물이라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바닥에서 진흙을 조금 떠보려고 우물로 갔습니다. 이제 우물은 가득 차 있었고 물은 비가 많이 내린 후에 평소와 같이 완전히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예시는 중국의 사례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제시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치유의 측면에서 볼 때 그들 중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니와 같은 시대에 나온 성유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워치만 니도 이 특별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에 대해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워치만 니는 젊은 시절에 한 마을에서 전도를 하는 팀과 함께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팀원들에게 당신들은 우리가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강력하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강하셔서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 생각엔 276년 동안 제사장들이 축제를 계획한 날에는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의 우기와 건기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절기에는 결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당신의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룹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고 혼자 있었던 기독교인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올해는 그날 비가 올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서 파수꾼과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왜냐하면 이제 그날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날, 처음에는 해가 떴지만 그들은 그저 이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붕에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마을에서 몇 년 만에 목격한 것 중 가장 큰 폭우였습니다. 신부님은 우리가 실수했다고 하더군요. 축제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해요. 그러나 축제 날짜를 다시 정한 날, 기독교인들은 이번에는 아니요, 그날도 비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 무리거리로 몰려들자 제사장들이 발을 휩쓸었습니다. 그들의 신상이 부서졌습니다. 그 결과 그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글쎄요, 저에게는 매우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인 이메뉴엘이 타프선 박사입니다. 그는 나이지리아 서아프리카 복음주의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는 또한 신시네티의 히브리 유니언 칼리지에서 히브리어 성경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글쎄, 그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여러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고 있던 서아프리카 복음주의 교회 개척자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1975년경, 그와 그의 가족은 방금 이사한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세우고 있는 이 집의 지붕을 빨리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회의론자들은 그를 조롱하며 지금은 우기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망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파괴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신이 당신을 여기로 보냈다고 말했지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집에 지붕을 마련할 때까지 이 마을에는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글쎄, 그러려면 4일이 더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를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제가 방금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4일 동안 마을 곳곳에 비가 내렸지만 마을에는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흘이 지나도 자신이 사는 지역의 장마철이 어떤지 아는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단 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에서는 이것이 기독교 마을이 된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이제 나는 서양 사람들의 목격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가 이와 같은 경험을 보고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단지 자신이 세상에 노출된 시간이 매우 제한적임을 드러낼 뿐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경험도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신성한 행위라는 것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출발점을 비우실론적 또는 무실론적 출발점, 때로는 이실론적 출발점으로 가정합니다. 네, 원래 사물을 세우는 신이 있었지만 그 신은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에 개입하지도 않고 오늘날 세상에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가정으로 진술하는 많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그 가정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것은 데이비드 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데이비드 흄은 기적이 인간 경험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점에 관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던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철학자로서의 흄의 위상은 그것이 다음 세대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데이비드 흄은 기적을 자연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표현하는 일종의 극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역사상 누구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법을 어기시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초기 사상가들이 기적을 정의한 방식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초기 계몽주의 과학자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장하는 방식은 이러했다. 기적은 자연법을 위반합니다. 이것이 그의 에세이의 전반부이다. 기적은 자연법을 위반합니다. 자연법은 위반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은 행동하거나 변화할 수 없으며 당신이 언어를 사용하고 싶다면 자연법을 어길 수도 있다고 누가 말합니까? 흄은 그것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이것을 전제합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의견을 말할 뿐 논쟁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순환적인 종류의 논쟁이다. 자연법을 위반하는 기적에 대한 흄의 주장 중 대부분은 자연법의 정의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자연법칙에 대한 흄의 규범적 접근 방식을 약화시켰습니다.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설명적으로 취급됩니다. 그의 주장은 귀납적이라고 생각되지만 학자들이 종종 지적하듯이 실제로는 순환적입니다. 그는 경험에 따르면 기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에 대한 목격자 주장이 뒷받침된다면 우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경험, 획일적인 인간 경험은 우리가 기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당신은 인간의 경험이 균일하다고 말하고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모든 예를 고려하지 않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순환 논증입니다. 그것은 순환적인 주장이며 특히 그의 에세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특히 그가 자신이 알고 있던 예를 인용할 때 우리는 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눈살이 찌푸려지는 파스칼의 조카의 예를 인용합니다. 철학을 공부했다면 데이비드 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철학자이자 뛰어난 수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 블레이즈 페스켈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파스칼은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글쎄, 파스칼의 조카는 유기적으로 눈에 거슬리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악취를 풍겼습니다.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즉각적으로 공개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예수님의 십자가 가시관에서 나온 거룩한 가시의 다음 때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면류관에서 나온 거룩한 가시였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아남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보존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당시에 엄청난 양의 유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마틴 루터가 옳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발언 중 하나는 오늘날 유통되고 있는 예수의 거룩한 십자가의 못이 작세네 모든 말의 신발을 신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물에 열광했지만 그것이 그녀의 신앙의 접점이었다. 그녀는 즉각적으로 공개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여왕 어머니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주치의를 보냈습니다. 그분은 그녀가 정말로 기적적으로 치유되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파스칼의 반응은 이것이 의학적으로 문서화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치유는 공개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믿을 만한 증인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들, 그런 경우를 주면 믿을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른 것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계속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글쎄, 그는 어떻게 그걸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녀가 치유된 이 수도원은 그 시대의 예수회에 비해 너무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얀센파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개신교에 비해 너무 가톨릭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흄의 동시대인들은 얀센주의적 연관성 때문에 그것을 옹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치유였습니다. 흄은 단순히 무신론이나 이신론을 전제하고 있으며 반드시 그러한 주제에 대한 그의 정확한 견해가 무엇인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그가 자신의 주장을 언급하지 않고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전제한 것입니다. 그는 현대 기독교 과학과 변증론에 반대하는 자신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나 화학의 아버지인 로버트 보일과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자연계시에 부합한다고 믿는 방식으로 과학을 사용했으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흄의 주장은 너무 순환적이어서 케임브리지, 코넬, 옥스퍼드 등에서 출판된 기적에 관한 흄에 대한 최근의 주요 철학적 도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술 철학의 실제 세계에서 흄은 꽤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옥스퍼드에서 출판한 책의 제목은 흄즈 에브젝트 페이리어였습니다. 그리고 한 비평가는 이 저자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적에 관한 흄의 주장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자의 대답에 따르면 저는 실제로 전통적인 정통적인 의미의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이 나쁜 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증인 수용에 반대하는 흄의 주장 중 일부는 얀센주의자들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무지하고 야만적인 국가들만이 기적을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민족 중심적 문화적 편협한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흄의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흄은 반유대주의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확실히 노예 제도를 옹호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사실 기독교 폐지론자들은 흄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철학자로서의 그의 위상 때문에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그의 주장은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흉은 예외적인 유색인종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모든 위대한 문명, 모든 발명품, 모든 위대한 예술, 음악, 문학 걸작 등이 모두 백인 문명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백인, 주로 백인 유럽 문명에서 왔지만 백인 문명도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 인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의 대제국에 대해 무지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휴먼 역이 대형 제국에는 여러 세대에 걸쳐 노예가 있었고 그들 중 단 한 명도 훌륭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사람들이 교육을 받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육을 받겠습니까? 그는 시를 낭송할 수 있지만 앵무새는 들은 것을 따라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메이카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휴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급한 자메이카인은 실제로 영어와 라틴어로 자신의 시를 작곡한 프랜시스 윌리엄스, 프랜시스 윌리엄즈였습니다. 그래서 휴먼 매우 민족 중심적인 출발점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그 원을 매우 좁게 정의하고 내 주변에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험이 일어났다고 믿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그 일이 당신의 서클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누구의 서클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서클에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목격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내 주변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믿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20세기 중반의 루돌프 볼트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볼트만이 흉처럼 민족 중심적이었다는 것을 제가 아는 어떤 것에서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볼트만은 성숙한 현대인들은 기적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등과 무선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가 전신기를 사용하는 것과 신약의 영과 기적의 세계를 믿는 것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볼트만은 현대 세계가 기적을 부정함으로써 모든 전통적인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 전통적인 부족 종교인, 심령술사, 그리고 기본적으로 20세기 중반 서구 학자 엘리트와 그들에 의해 형성된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현대, 세계에서 배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반응했습니다. 라틴계 교회를 인용하면서 후스토 곤잘레스, 저스토 간잘레즈는 볼트만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일이 단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빈번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은퇴한 말레이시아 감리교 주교 화영은 볼트만의 문제는 서구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아시아에서는 영혼이나 그런 것들을 믿는데 실제로 문제가 없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출판한 책에서 필러프 젠킨즈는 남반구의 기독교가 초자연적인 현상이 즉각적으로 작용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글쎄, 이들은 휴메에 의해 제외된 종족 그룹이지만 반드시 볼트맨에 의해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볼트만은 아마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치유 주장은 얼마나 널리 퍼져 있습니까? 휴먼 이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치유 주장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습니까? 글쎄, 우리가 그러한 강조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교회, 즉 오순절 교회와 은사주의 교회부터 시작한다면 이에 대한 주요 학문적 연구가 예를 들어 옥스퍼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6년 퓨포럼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퓨포럼은 종교 등을 조사하는 매우 존경받는 조사기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주와 남극 대륙을 제외한 각 대륙에서 하나씩 단 10개국의 오순절교와 은사주의를 조사했습니다. 이 10개국만 조사했습니다. 따라서 이 10개 국가에서만 그리고 이 10개 국가의 오순절교와 개신교 은사주의에 대해서만 신성한 치유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추정 총계는 약 2억 명에 이릅니다. 이제 더욱 놀라운 점은 비교의 이유로 이 설문조사가 오순절파나 은사주의파가 아니거나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은 다른 기독교인에게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의 다른 기독교인 중 약 39%가 신성한 치유를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것이 대표성에 가깝다면 아마도 전 세계 기독교인의 3분의 1 이상이 자신을 오순절교나 카리스마교 신자로 밝히지 않고 신성한 치유를 목격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우리는 아마도 신성한 치유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수억 명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같은 서구화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인의 34%가 신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치유를 목격했거나 경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그것은 단지 기독교인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힌두교도 포함됩니다. 비록 미국의 힌두교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기독교인이 여기에 있지만 말입니다. 요점은 이러한 주장 중 어느 정도가 신의 활동이나 기적을 포함하는지가 아닙니다. 이들 주장 하나하나가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진실을 말하고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그것이 그것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이거나 때로는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원인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이야, 저것뿐이야라고 말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 중 어느 정도가 하느님의 활동이나 기적과 관련되어 있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흉과 같은 사람이 획일적인 인간 경험에서는 기적이 배제된다는 전제에서 합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수억 건이 반수가 있는데 어떻게 균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당신은 그러한 반수 중 일부, 특히 더 극적인 일부, 특히 더 잘 입증된 일부 반소를 조사하기 시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비기독교인들도 이러한 놀라운 치유로 인해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조상의 믿음을 바꿀 정도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위에서 조사한 10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조사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자유자학교회 산하 중국 기독교 협의회의 한 소식통은 지난 20년 동안 새로 개종한 사람의 대략 절반이 2000년쯤에 나온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새로운 개종은 소위 신앙 치유 경험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시골 가정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수치가 90%에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가정교회 네트워크에 따라, 아마도 중국 지역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50%인지 90%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백분율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마도 기독교적 전제에서 시작하지 않았지만 뭔가 매우 평범하지 않은 것,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아지는 방식과는 다른 것, 일반 종교에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인식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는 다른 의식 관행, 그들은 예수의 추종자가 되기 위해 특정 지점에서 수세기에 걸친 전통을 기꺼이 바꾸려고 했습니다. 1981년에 챗나이에서 연구가 행해졌는데 다시 한번 조사가 항상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연구에 따르면 당시 마드라스라고 불렸던 챗나이의 비기독교인 중 10%가 누군가가 예수의 말씀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치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치유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자신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여전히 인정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제 학생 중 한 명은 인도에서 왔습니다. 환자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 그의 침례 교회는 소수의 사람들에서 약 60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대부분은 힌두교 개종자들이었습니다. 우연히 이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목사님의 사진을 찍던 방에서 막 밖에서 들어와서 머리가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오 형제님,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래, 기도해도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래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는 안 돼. 형제님, 여기서는 안 돼요라고 했어요. 제가 인도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치유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중한 사람들,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그들에게 그의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른 곳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나에게 그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형제님, 인도에 오시면 사람들이 치유되도록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진심이야? 그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을 알기를 너무나 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내 두통은 결국 사라졌지만 그때부터 그는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학자인 J.P. 모어랜드, J.P. 모어런드는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복음주의 성장의 최대 70%가 표적과 기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보다 30년 전에 이미 풀러 신학교에서 논문을 쓴 사람이 전 세계 대부분을 대표하는 350개 이상의 다른 논문과 논문을 조사하고 다른 많은 선교사들을 인터뷰하여 전 세계 교회, 성장에서 더 많은 표적과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단지 성경을 읽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응답하시는 것, 모두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위해 고의적으로, 그러나 배타적으로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되면서 새로운 땅이 개척되는 획기적인 지역에서 가장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으며 때로는 다른 곳에서 극적인 일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5장이 말하는 치유는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은 점진적으로 치료될 수 있으며 의학적 수단을 통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적인 종류의 징후는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기꺼이 믿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메시지를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주의를 끌기 위한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박해하는 등 극도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은 여러분의 주의를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중에 이런 특별한 표적을 가장 자주 보게 되며 복음이 많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교부들은 많은 다신교도를 개종시킨 치유와 퇴마 행위의 목격 증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일대의 역사학자인 램지 맥뮬린, 램지 먹멀린은 자신이 발견한 것에 전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이것이 4세기에 기독교로 개종한 주요 원인이 치유와 퇴마였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역사상 여러 차례 두드러졌습니다. 20세기의 예를 들자면 1907년경 한국 부흥이 주로 장로교인들 사이에서 두드러진 특징이었으며 이것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이 시점에 한국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일하고 있던 많은 서양 선교사들은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며 귀신이나 영은 단지 심리적인 것일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할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인들은 일부 선교사들을 개종시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게 했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나는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기적의 신뢰성을 넘어 누가복음 행전의 통일성과 그 일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샘플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의 문학적 세련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어떻게 엮어내는지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미 누가복음 한 장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스가랴에게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파견됩니다. 두 경우 모두 천사의 환상을 받은 사람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 경우 모두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 경우 모두 다가오는 기적의 이유가 제시됩니다. 아이의 이름은 두 경우 모두 요한과 예수로 주어집니다. 두 경우 모두 아이는 훌륭할 것이라고 가브리엘은 말합니다. 요한의 경우에는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경우에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가브리엘은 각자의 임무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질문이 있습니다. 스가랴의 경우에는 마리아의 경우보다 그 질문이 좀 더 반대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증거나 설명이 제공됩니다. 사가랴는 믿음이 없어서 벙어리가 되었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인해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물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은 고대 수사학과 고대 서사의 공통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 마을 출신의 이 겸손하고 아주 어린 소녀인 마리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역시 긍정적으로 보는 스가랴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이 나이든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각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아이는 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180년에 성장하고 52년에는 240년에 예수님이 성장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으며 실제로 사도행전의 몇 가지 다른 부분에서도 유사점이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속 부어지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선교 연설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베드로에게 있고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치유의 능력을 받았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예기치 않게 나오는 치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베드로의 그림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에게서 옷이나 앞치마를 빼앗는 일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에는 마비된 사람의 치유가 있으며 각 경우에 매우 유사한 평행 언어가 있습니다. 각 경우에 유대인 지도자들의 반대, 각 경우에 죽은 자의 부활, 또한 각 경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서 과부의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폴의 경우에는 성장한 청소년입니다. 내 말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유사점을 만들 수 있었던 부분에서는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 일부 언어는 바울의 로마 여행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 승리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십시오. 부활을 거부하는 적대적인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와 바울이 모두 산헤드린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헤드린의 경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도발적인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또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도발적인 선언을 합니다. 앞서 언급한 스데반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맡기시고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무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을 인정합니다. 빨리 말을 하려다 보니 혀가 엉키지만 최대한 전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무죄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네 번의 청문회와 바울의 네 번의 청문회는 두 경우 모두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안하지만 산헤드린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도 산헤드린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산헤드린으로 끌려갈 때는 바울과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의원이지만 긍정적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경우 산헤드린의 기록에 관한 사도행전 5장이 이르면 그를 옹호하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제자는 아니지만 믿는 자들을 옹호하는 사람, 즉 첫째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3장에 이르면 산헤드린이 분열됩니다. 사도개인들은 바울이 처형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살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바리새인들이 그를 옹호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바울의 유사점이 많이 있으며 안수를 통해 지도자를 임명하는 일 등 그 중에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게 됩니다. 폴은 그 일을 한번 이상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 다 예배를 거부합니다. 헤롯 아그리빠 나는 예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그가 경배를 받고 주의 사자에게 맞아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 장 초반에 같은 주의 천사가 헤롯 아그리파가 그를 가두었던 감옥에서 베드로를 석방합니다. 베드로는 예배를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이 베드로 앞에 절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아니요, 저는 단지 인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앞에 절을 하는데 단순히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 제우스와 헤르메스, 바울과 바나바, 헤르메스와 제우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415년에 그들은 우리도 당신과 같은 인간일 뿐이라고 말하고 옷을 찢었습니다. 또한 28장에서 바울은 신으로 생각되지만 거부하고 실제로는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루크는 나중에 그것에 대해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둘 다 유대인의 명절에 투옥되었다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비록 이야기의 세부적인 부분에는 차이가 있지만 요점은 루크가 자신의 작품을 매우 응집력 있는 방식으로 디자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학적 걸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이 점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예를 볼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 매우 큰 또 다른 이슈는 전도와 교회 개척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샘플 테마로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과거 경험 때문에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앞서 언급한 것입니다. 글쎄요, 기도는 종종 성령이 부어지기 전에 옵니다. 누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에서도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날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이 사람들이 주의 종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계속 치료받게 하여 손을 펴소서. 그리고 4장 31절에는 그들이 기도한 대로 담대함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과 11절에서 기도하고 있으며 17절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고넬료는 10시 30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전도와 교회 개척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사도행전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주제는 아주 많지만 이것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있을 때나 몰타에서나 에베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나 똑같습니다. 그는 하인이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의 성격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는 20시 24분에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20.31.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경고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장의 33절부터 35절까지는 내가 탐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선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고 말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것은 사기꾼이 많은 환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돈을 위해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탐욕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성격을 봅니다. 전도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는데 좀 더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전도와 교회 개척은 정확히 같은 것이 아니다. 빌립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곳에서 일을 진행했지만 이후에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계속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다양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사물을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거리 곱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관한 그의 연구에서 로버트 콜먼, 나버트 콜먼은 곱셈이 결국 덧셈보다 더 많은 사람을 준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들의 의제 중 하나가 단순히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개척한 교회들 가운데로 돌아가서 장로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런 일들에 대비해야 합니다. 건전한 교육을 통해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5장 41절과 같이 거짓 가르침을 경고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단순히 더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글쎄요. 첫 해에는 이것은 순전히 가설이지만 카메라를 잠시 동안 켜둘 수 있다면 말이죠. 첫 해에 나가서 제자를 얻으면 두 명의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당신은 두 명의 제자를 얻었습니다. 하나를 이기고 또 다른 것을 이깁니다. 당신에게는 주님께 구원을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해에는 제가 처음으로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원래 두 사람이 있는데 당신과 당신이 주님께 드린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각자는 두 사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주님께 사승을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의 원래의 일을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섯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합산하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머지않아 바뀔 겁니다. 3년 차에는 20개, 4년 차에는 62개, 5년 차에는 188개를 받았습니다. 15년 차를 보세요. 1100만 개가 넘습니다. 이제 그것은 매년 두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30명이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들 각자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22년이 되면 인구가 160억 명 정도 됩니다. 2015년에 세계 인구는 70억 명에 불과했습니다. 단지 말하지만 이것에 비하면 21년 안에는 80억에서 90억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 세계의 총 사람 수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완전히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박해가 있고, 내부 갈등이 있고, 더 많은 박해와 더 많은 분열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1년에 단 두 사람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제자화할 수 있다고 누가 말합니까? 왜 그만둬? 그러므로 우리가 배가 된다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와 같이 행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믿음의 기초를 두도록 돕는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더욱 성장하기 위해.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았으며 상황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설교합니다. 그는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농부에게 또 다른 길. 그가 말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심지어 성경의 인용문도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것을 그렇게 식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농부들에게 비와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교합니다. 그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철학자들과 철학적으로 교육받은 도시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심 메시지는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유일신론자가 아닌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당신은 또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창의적으로, 특히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의 개방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문화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 바울이 한 일입니다. 예수회가 중국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예수회에 대해 불평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바티칸에 의해 폐쇄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약간의 정치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여러 세대에 걸쳐 중국 예수회의 증언이 중단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해 말할 기회를 거의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그것을 전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기회를 거의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쫓겨난 자리에 잠깐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내륙 선교부에서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났지만 그는 가능한 한 더 오래 머물렀다. 고린도에서 18개월, 에베소에서 2년 반을 지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문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목사가 적어도 2년, 특히 5년 이상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교회는 실제로 번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공동체를 알고, 공동체는 목사를 알고, 등등. 이제 바울은 지역교회 내에서 지도자들을 자주 양성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그 지역사회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에서 시간을 보내면 가능한 한 더 많은 안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회당. 이미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회당에서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것이었습니다. 회당에서도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다가가고 싶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은 회당에서 놀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때로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면 그들은 목매어 매달렸을 것입니다. 회당에서 공개 토론 포럼도 열렸습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행 14, 9, 바울은 거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는 그게 허용됐어요. 그 당시에는 할 수 있는 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 마련한 하나의 문화 포럼이었습니다. 교육받은 기독교인들은 이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 모두 때로 표적과 기사가 복음에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부인 베드로는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지만 확실히 바울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폴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도 표적과 기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지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스티븐, 폴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공개 토론 환경에 등장합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특정 포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철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주변에 서서 새로운 개념에 관해 서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철학자들과 함께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시 18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를 시의회인 아레오바고 약 100명 정도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주장을 발표할 기회를 갖습니다. 행 19, 9. 바울은 두란노 학교의 강의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철학학교처럼 보입니다. 바울 시대의 외부인들이 기독교를 볼 때 그들은 이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종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합니다. 희생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가진 것은 강의와 대화 등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폴은 외부 사람들은 이것을 철학학교로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당을 같은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폴은 말합니다. 좋아요.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는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관계형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관계형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뒤하여 크레이그 키너입니다. 오브 기적과 전도입니다.